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중요한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본질 또는 특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또 용서의 크기, 용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본질 또는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내용들을 또 듣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드디어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계심을, 들어오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차 있다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본질,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요 무대를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옮기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질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그 질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혼 논쟁 속에서 그 중요한 질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지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유명해지신 이유가 2절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병을 고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병을 나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유대 전역까지, 유대 지경까지 더 많이 확산되어 있고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분명히 나을 것이다, 우리도 분명히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가, 그 내용의 논쟁의 이유는, 논쟁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때 다른 무리였던 바리새인도 쫓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침받고자 했던 이유와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일부러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3절 이렇게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어떤 이유여야만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질문을 잘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혼이 가능한가?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여야만,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한 몸 공동체는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갈라놓을 수 없다.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혼 관계가 사람이 임의로 인간적인 동의에 의해서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 만드는 관계, 깨뜨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에서의 결혼의 의미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결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 5장에 나왔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도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음행한 문제가 아니라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를 버려선 안 된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죠. 5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했었지만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더 분명하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다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시험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도 본질적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교훈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사회에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1절에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 이것이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혼에 관한 단서였습니다. 명확하게 어떠한 일이 있으면 이 여자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이 명확하게 어떤 행위 또는 어떤 간음함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어서 보시면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바리새인들도 이 유대 사람들, 유대 전통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세시대부터 무엇이 가능했다고요?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혼 증서에 대한 모세의 이 말씀, 이 모세 명령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확장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하는 단서,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하는 이 단서에 대해서 1세기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으로 해석했지만 힐렐 학파는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이 말을 많은 명분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편하게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문제의 이슈는 이혼은 가능하다, 이혼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이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관해서 모세의 교훈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봤지만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지경에서 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줌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네. 5장에서도 함께 5장 31절에서도 봤지만 이곳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율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사람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말씀했는데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왜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24장에선 분명히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본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의 허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모세의 말씀, 모세 명령에 대해서, 모세의 허용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허용이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해 준 것이지 창조 의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고, 너희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살아라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이혼해라, 마음껏 결혼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논쟁,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말씀은 너무 엄격하신데 그러면 아예 결혼은 생각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이혼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한탄, 탄식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 또는 독신의 문제까지도 결코 개인의 선호나 개인의 상황이나 개인의 성향이나 그 마음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어떤 의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신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결혼이 더 좋은 조건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이 세상 사는데 우위에 있는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독신이 더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막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말씀 결론을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시험과 이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결혼이나 이혼이나 독신에 관한 설명이나 해명이 아닙니다. 이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내용이 어떤 이유로 이혼해야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해야 된다? 아니면 이혼해야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 한 가지 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이 시대에도 결혼이나 취업이나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조건 결혼해라, 무조건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신비한 연합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임의로 혹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중요한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 안에는 사람의 욕망과 탐심으로 인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임의로 내가 원해서 내 취향과 내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알고 그 질서를 수용하고 그 질서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라면 탐심과 욕망과 또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거나 나누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패함으로 또 나는 할 수 없고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무너지거나 타협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이 하루가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부패함과 또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 질서에 타협하게 되지 않도록 또 세상의 가치 질서에 타협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본래의 이 질서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더불어 하나님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취향과 나의 욕망과 나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질서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함께 고백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